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여 이곳에 달려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은 종말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서신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흉악한 마귀와 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표현한 것인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즉 왕과 같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악한 세력의 집단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귀가 그처럼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 모두가 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주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유다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되어버리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처소에서 쫓겨난, 천국에서 쫓겨난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러한 자죠. 처음에는 선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졌고 결국은 천국에서 추방된 그런 자인 것입니다. 추방되긴 하였지만은 여전히 천사의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단히 무서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윌리엄 건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본래의 신분이 천사였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인간이 지닌 한계성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지각에 있어서도 물론 육적인 존재인 인간을 능가한다. 그들은 바람에 실린 불꽃같이 빠르며 인간이 그 어떤 힘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어떠한 불의 힘이나 검으로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단지 이 모든 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물론 사탄이 천사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순간 그가 지녔던 거룩하고 풍요로운 기업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본질적으로 부여받았던 능력은 여전히 지니고 있다. 비록 타락한 존재이긴 해도 여전히 천사와 같은 권세를 지닌 영적 존재이다. 이렇게 윌리엄 건널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었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천사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특별히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이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괴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괴계라고 하는 것은 교활한 책략, 또 속임수, 또 간사함, 사기, 막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교활한 책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경건서적 나눔 때 추천 도서로서 토마스 브룩스의 사단의 책략 물리치기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책의 제목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책략. 영혼의 거룩한 의무를 나태하게 하고 거룩한 봉사를 방해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사탄의 책략. 성도를 슬프고 의심스럽고 미신적고 불안한 상태하에 두기 위한 사탄의 책략. 온갖 종류의 계층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책략. 그러니까 이 책이 무엇을 서술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데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책략을 가지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책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지요.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파멸되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전한 할머니는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속인 사람은 꼭 마귀와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을 속여서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일을 하는데 교활한 책략과 거짓말을 동원해서 잘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마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단히 교활한 질문이지요. 이렇게 시작된 교활한 질문은 결국 하와를 타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은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거짓선지자처럼 마귀도 그렇게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모든 것을 약탈해 버리고 마는 것이고요. 사단의 그 속에는 무서운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단의 갈고리는 숨겨져 있다. 반드시 죄에 동반하여 따라오게 될 수치, 진노, 상실은 숨겨져 있다. 마음의 눈으로는 쾌락과 기쁨을 보지만 육신의 눈은 수치와 혼돈을 보게 된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쾌락과 기쁨을 약속하지만 실은 수치와 혼돈을 갖게 한다.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을 잘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따라가면은 쾌락과 기쁨이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따라가 보면은 수치와 혼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브룩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속임수이다. 그들에게 사과 한 개를 주고 낙원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수천 명의 영혼을 그렇게 유혹한다. 사단은 황금을 미끼로 던져 손쉽게 우리를 기만에 빠지게 한 후 우리를 이끌고 가서 바보의 낙원에다 내려놓는다. 마귀가 이와 같은 그런 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속임수가 교활한지 모릅니다. 파멸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까지 이 마귀에게 깜빡 속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이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마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이죠. 그 정도로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데 대단히 능숙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은 그 마음에 성도들을 향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가 그처럼 희생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천례역정에 보면 마귀 아볼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어려움에 빠졌다.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더러운 괴물 하나가 크리스찬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마귀를 갖다가 더러운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괴물의 이름은 아볼론이었다. 마귀죠. 크리스찬은 앞으로 나아가 아볼론을 만났다. 그 괴물은 보기에도 섬뜩하였다. 괴물은 생선같이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 용과 같이 날개가 있었고 발은 곰의 발과 같았다. 괴물에 비해서는 불과 연기가 나왔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바로 이같이 흉측스러운 괴물이 마귀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증오심에 가득 차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귀가 이처럼 무섭고도 교활한 존재라면은 그리고 속임수에 능한 존재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 그 마귀의 정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또 무서운 책략을 갖고 있는지 하는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망각하면은 가장 위험스러운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이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마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속임수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극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 존재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기억한다면은 우리 문명이 그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 그의 정체,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속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간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신자들은 이 마귀의 존재를 가마득히 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지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큰 고통을 겪고 낭패를 당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남에게 속아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들이 낭패를 당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들이 낭패를 당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 속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남에게 속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나 속아서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 알았어야 되지요. 희대의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 희대의 사기꾼이 대단히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자한 것을 다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은 것이죠. 이미 그 사람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의 정체와 그가 속임수에 능하다는 것을 간파했더라면 그렇게 속아서 파산하게 되지는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서운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가 교활한 책략을 쓰는 그런 잘하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공격해오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면 그저 육적으로 무장하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대항하려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였고 또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노플리아인데 이것은 한벌의 갑옷을 의미합니다. 완전 무장된 한벌의 갑옷,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노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갑옷에는 머리에 쓰는 투구도 있고 가슴에 붙이는 흉배도 있고 또 허리띠와 방패, 또 신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격용 무기인 칼도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바로 이 같은 갑옷을 입고 적과 싸웠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과 팔에 흉배를 붙이고 방패 들고 또 이제 창이나 칼을 한 손에 잡고서 적과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무장하지 않고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은 마귀는 그곳이 어느 곳인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마귀는 대단히 뛰어난 그런 전술가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방어를 하고 있으면은요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그곳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팔과 가슴은 가리웠는데 머리가 노출되었다면 마귀는 머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요. 다리는 가리웠는데 팔이 노출되어 있다면 마귀는 다리가 아니라 팔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솔기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그 왕이 완전 무장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술한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우연히 쏜 그 화살이 허술한 바로 그곳에 날아들어가지고 아합은 그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처럼 마귀는 우리의 허점이 어딘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이지 않습니까? 전신을 두르는 방어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냥 전신갑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전신갑주를 의미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이 갑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것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는 그런 갑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들로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마련해 준 갑옷과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에 보면은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이거 입고 가라고 갑옷을 이제 주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몇 번 입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영 자기 몸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비해 준 갑옷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것은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 믿을 만한 갑옷이었습니다. 사울이 마련해 준 것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다윗의 전신 갑주 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하고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우리의 갑옷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또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무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마귀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마귀가 총공격을 해오는 그런 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다면 이와 같은 악한 날에도 능히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총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그 마귀를 대항하여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날이 있거든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악한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때때로 그 자신의 음흉함과 악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날은 사단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는 마귀가 전력을 다해서 사방에서 우리를 대항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말하자면 지옥이 해방된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악한 날들이 이제 간혹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때는 로이 존스 목사님 말을 한 것처럼 지옥이 해방된 것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 싸움이 진행되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요. 마귀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놓이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게 악한 날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무장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악한 날에도 마귀가 총공격을 할 때도 우리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든든히 서서 마귀를 대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벌거벗은 채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신자는 혹 없습니까? 어떤 신자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즉시 쓰러집니다. 무방비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러한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시급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터에 놓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터에 이제 배치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우리가 임종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큰 능력을 소유한 자이고 대단히 교활한 전술가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자를 향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100번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운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병사는 무거운 갑옷을 입을 수 없는데요. 그처럼 강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야 되죠.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와 싸우게 되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땅에 마귀의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필사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서운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치단결해서 공격해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세력이 있지만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무서운 존재를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그 전신갑주 영적인 것을 입고 마귀와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